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7일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언론들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과 중립국, 비핵국가 지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최우선 원칙은 이것이었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어떤 합의가 나오든 우크라이나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면서도 자신은 러시아와의 실질적인 평화 합의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 합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것은 안전보장 항목이라며 그들 역시 그것을 원한다고 표명한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의 외곽 도시인 이르핀 당국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부대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 지역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마르코 시인 이르핀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르코 시인 시장은 이르핀은 자유를 되찾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는 용감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28일 보도에서 미국과 영국 관리들이 러시아군이 현재 크이우 등 주요 도시들에 대해선 외곽을 포위한 뒤 포격을 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부대와의 전투는 동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러시아군이 지난 25일 발표해서 러시아군의 작전 첫 단계는 대부분 달성됐고 러시아 부대들이 최고 목표인 돈바스 지역의 해방에 집중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습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목표를 좁혀 전술을 변경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27일 러시아가 동부지역에 대한 공습 강화로 전략을 바꾸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마치 한국과 북한처럼 둘로 나누려는 푸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정전 협상이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것이라고 터키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직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 간 차기 회담이 이스탄불에서 열리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브라임 칼린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 CNN 방송에 회담이 29일에 열릴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이날 두 정상이 통화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상황과 협상 노력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7일 독일은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독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치기를 도입할 수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구체적으로 독일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숄츠 총리는 다만 이웃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최근 숄츠 총리가 에버하르트 초른 독일 국방참모총장과의 만남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독일이 러시아로부터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감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베르타 하베크 경제에너지 장관은 최근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과 비교할 때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은 35%에서 25%로 그리고 천연가스 수입은 55%에서 40%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외교장관 28일 이스라엘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집트 외교장관도 함께했습니다. UAE와 바레인, 모로코는 지난 2020년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한 중동 국가들로 이집트는 지난 1979년 중동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회담에 참석한 장관들은 에너지와 환경, 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주선한 야일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 모임이 연례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회담에 참석한 나라들은 기술과 종교적 관용, 안보와 정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거듭 규탄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는 북한이 지난 몇 달간 보여준 도발 유형의 일부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모든 지역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 9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를 읽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미터를 읽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4년여 만에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언론 성명 채택조차 무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3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를 전적으로 비난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둔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Let me be crystal clear.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intercontinental
ballistic. 이어 북한의 발사가 터무니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긴장 고조 행위자 국제 비확산 체제와 전체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And because of DPRK's increasingly dangerous provocations, the United States will be introducing a Chapter 7 Security.
북한의 위험한 도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안보리는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에 우리가 추가 행동에 나서도록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고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재 체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정기적인 갱신과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며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문안 협상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실질적인 외교적 진전이 없이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건 북한 정권에 더 많은 수익을 안기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 무기에 대한 실현을 가속화할 뿐이라며 일부 국가의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Offering sanctions relief without substantive diplomatic progress would only funnel more revenue.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다른 대량 살상 무기 확산자들에게 안보리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반복적인 훼손 행위에 보상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재 체제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해왔다면서 따라서 지금은 제재를 끝낼 때가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강제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여섯 번째지만 공개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건 지난 2017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이날 미국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에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안보리 비이사국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국과 일본 등이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2017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 채택을 통해 단호히 대응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보리가 당시와 같은 결단과 결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last time North Korea launched ICBMs in 2017, the council responded decisively.
조현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한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adam President, the Republic of Korea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DPRK's
또한 ICBM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는 미국의 계획에 지지를 표명한다면서 안보리 다른 이사국들도 이런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 제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장준 중국 대사는 ICBM을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대신 이번 상황을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부재로 인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우리는 당사국들이 침착하고 자제하며 올바른 대화와 협의의 궤도에 머물면서 긴장을 악화시키고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조항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대신 당사국들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의 새 제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 초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를 고려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강화는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이라는 틀을 넘어 사회 경제적, 인도적 문제로 북한 주민들을 위협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는 미국의 협상이 쌍방향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관련 제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초안을 마련해 중국과 합의를 이룬 뒤 이후 러시아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결의안 초안 문안을 놓고 장기간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인 결의 2270호는 논의에서 채택까지 57일이 걸렸고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는 결의 2322로 채택까지 82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2017년 결의 2375호는 8일 만에 채택됐지만 같은 해 결의인 2371호와 2397호는 각각 32일과 23일이 걸리며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 채택 자체에는 동의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오히려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실정이어서 실제 결의안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안보리는 각국의 성명 발표가 끝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언론 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 15개 나라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공동 성명은 알바니아와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이 참여했으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대표로 낭독했습니다. 15개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영내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의 거듭된 제안으로 대화에 복귀하는 대신 북한은 세계 비확산 체제와 국제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장거리 무기실험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launch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s a threat to not only the region.
이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응을 명시한 결의 2397호를 상기시키면서 1718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의 완전한 이행이 북한의 무기 진전을 효과적으로 늦추고 제한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란 사실을 재확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15개 나라는 우리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며 당장 북한과 모든 핵 확산자들에게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거듭 규탄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면서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거듭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25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이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 for its test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The president and his national security team.
이어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복지와 인권보다는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그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또한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re have been developments that should be concern to all countries, particularly those who share.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모든 나라,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ICBM 시험 복귀는 명백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게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외교적 해법과 미국의 안보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the door to diplomacy is not closed.
포터 수석부 대변인은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아직도 이번 발사에 대한 정보를 평가 중이라며 따라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이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명백히 이러한 일련의 시험을 통해 배우고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는 북한이 지난 몇 달간 보여준 도발 유형의 일부라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추가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추가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하고 있는 설리번 보좌관은 25일 폴란드로 향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see this as part of a pattern of testing and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과 8월 4일 북한의 앞선 두 차례 시험을 ICBM 역량 시험으로 평가한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들 시험에 대해 선전하지 않았지만 미 정보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추가 ICBM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것이 바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북한의 최근 ICBM 시험에 대해 우리는 이를 북한의 시험과 도발 유형의 일부로 보고 있다면서 그것이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며 더 많은 발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고려해 계획됐다는 특별한 징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Some of what is, you know, maybe driving the tempo of the testing relates to the badly failed test that occurred just a few days ago.
설리번 보좌관은 며칠 전 ICBM 시험 발사에 실패한 것이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연관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북한 결정의 대부분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북한의 관점에 따라 이루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이 북한 도발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이번 ICBM 실험을 통해 핵실험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한 정책이 이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5일 아침 미국 팍스 뉴스에 팍스 앤 프렌즈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4년여 만에 김정은이 우주까지 쏘아올렸다가 일본 해로 떨어진 ICBM을 시험했다는 사실은 큰 우려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단거리 미사일 5발로 강력 대응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김정은에게 맞섰기 때문에 트럼프 펜스 행정부 때는 이런 일이 중단됐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대 압박 정책을 가했다며 그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줄 것이 없다는 점을 깨닫고 역사적인 하노이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위한 테이블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행정부 때에는 북한의 어떤 핵실험과 ICBM 발사도 없었다는 것을 거듭 상기시키며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한 모습이 북한 도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거론하며 나는 솔직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복귀를 위해 그야말로 이란에 구걸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나는 조건부 항복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하고 북한도 이를 듣고 있어서 그들이 오래된 도발 주기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ICBM 발사가 한국 국민을 많이 놀라게 만들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한국 국민은 매우 강인한 사람들이라고 답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한국 극동방송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도 북한의 이번 ICBM 시험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미한 동맹이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24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번 ICBM 실험을 통해 핵실험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신뢰 구축과 미북 또 미한 간 긴장 완화 차원에서 스스로 핵과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그것을 4년 넘게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전 세계에 ICBM뿐 아니라 핵무기를 실험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격 측정 데이터에서 본 수치에 따르면 이번 ICBM은 50개 주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미국인들은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에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제사회의 단합과 추가 대북 제재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유엔과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개적으로 강력히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모두가 오랫동안 북한이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북한이 받고 있는 제재는 국제사회가 단기간에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비하면 하찮은 수준이라면서 따라서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5월 이후 중단된 전략자산 전개를 재추진해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의 결의의 메시지를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미한의 3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28일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움의 파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윤 당선인 측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일 양국 간 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됨은 물론 국제사회의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만큼 앞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재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미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 없는 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근본적인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에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경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현장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연구부 내 지도 간부들과 함께 발사 종합 지휘소를 차지하시다.
이처럼 북한이 스스로 선언했던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파기한 지 약 1시간 30여 분 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NSC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2017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남북 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4년 전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
남북 미북 정상외교가 진행되던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는 무력 시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ICBM까지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와 현대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 차례의 핵실험과 함께 방사포 발사를 포함해 약 50차례 미사일 관련 시험을 단행했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신형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하면서 ICBM 발사 유예를 파기했고 향후 추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장례식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hat happened in the last few hours was the formal funeral of the Moon Administration Peace Initiativ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4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측의 제안을 대부분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에서부터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또 최근의 종전선언 제안까지 문재인 정부의 관여 제안에 일절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한국의 실종 공무원 총격 사례 등 적대 행위도 지속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평화 구상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번 ICBM으로 명확한 방식으로 한국에 답을 했으며 그 답은 우리는 핵과 미사일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트 카운실 선임연구원은 남북 대화를 비롯한 북한 정권과의 외교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도는 존중한다면서도 성과 없는 상황에서도 5년 동안 같은 접근을 고수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I respect what President Moon was trying to do, but it didn't evolve.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반복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런 접근이 통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고 없이 5년간 초지일관했다고 매닝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또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정책을 펼치고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시도와 도발 등에 더욱 확고하게 대응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9.19 군사합의 등 여러 합의를 이뤄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구상이 역설적이게도 김정은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A positive result of Moon's policies is that we really were able to examine Kim Jong-un.
문재인 대통령 구상에 대한 김 위원장의 행동을 통해 그가 외부와 관여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그의 목적은 권력 유지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백수의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여하길 꺼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근본적 책임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I think he made a very strong good faith effort to try to find progress o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진전을 위해 매우 성실히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 위원장이 미북 남북관계 개선보다 핵무기 역량 보존에 더욱 우선순위를 뒀음을 의미한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NSC 긴급회의에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기 한국 정부를 이끌게 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지난 6일 북한의 전날 올해 9번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신형 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고조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와 기술자, 노동자 등 국방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할 수 있다며 국방건설 목표를 계속 점령해 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군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핵심 과제로 극초음속 무기 도입, 군 정찰 위성, 수중과 지상 고체 엔진 ICBM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무인 정찰기 개발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공격 무기 개발과 전력화의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연초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신형 ICBM을 발사했고 군 정찰 위성 발사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복구 속도도 높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28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중 일부의 복구로 추정되는 불상 활동이 식별되었습니다. 이에 한미 당국은 긴밀한 협조하에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 폭파된 입구를 복구하는 대신 갱도 내부로 가는 새 통로를 굴착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4개의 주 갱도가 있는데 이 중 3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갱도입니다. 3번 갱도는 내부로 들어가면 두 갈래 갱도로 나뉘는 이중 구조로 입구부터 이중 갈래로 나뉘기 직전까지 약 100m가량이 폭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속도라면 한 달이면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이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 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입니다.
작년 1월에 당 8차 대회에서 발표한 것처럼 전술핵 무기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게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소형 경량화한 핵탄두를 개발하겠다. 이게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시험할 때도 어떤 위험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전술핵 무기 시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향후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한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탄두 소형화 등을 위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추후 도발과 관련해 ICBM 성능 개량을 위한 추가 시험 발사도 열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다탄두 ICBM에 필요한 후추진체 기술 개발이 여전히 북한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추진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성과 자체 모터를 가지고 대기권 밖에서 움직이면서 대기권 밖에서 탄두를 하나씩 떨어뜨려줘요. 그러니까 탄두는 떨어져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재진입하는 거고 이 기술이 지금 북한은 한 번도 시험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을 향후에도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 북한은 ICBM을 발사해봐야 됩니다.
한국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이 신형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 파기를 공식화하면서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11일 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과 13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 등을 계기로 체제 결속 등을 위해 추가 긴장조성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북한이 지난 25일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신형 ICBM 발사 영상에 대해 과거와 다르게 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구성해 이번 발사의 성과와 함의를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클로즈업과 교차컷 등 각종 편집 기술을 동원해 ICBM이 거대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실려 등장하는 순간과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직접 발사를 지휘하는 모습 등을 화려하게 편집한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김정은 시기에는 이전에 자기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 특히 아버지 때 했던 뭐 피바다를 비롯해서 아리랑을 비롯해서 꽃바른 전혀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닌 나름대로 북한에서도 장마당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눈높이에 맞춘 선전술을 시작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한편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쏜 ICBM이 화성 15형일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미한 정보당국에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 2017년 발사한 화성 15형에 비해 이번 미사일의 비행 고도와 시간이 모두 늘었다는 지적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탄두 중량에 따라선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화성 15형의 탄두 중량을 줄여서 화성 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과 사진에서 나타난 태양 고도와 그림자 방향, 그림자 길이로 미루어 촬영 시점은 북한이 화성 17형을 발사한 오후 2시 24분께가 아닌 오전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에 대해 영상과 사진을 실제와 다르게 짜집게 했더라도 실제 쏜 미사일이 화성 17형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순 없다며 북한이 대내 매체를 통해 신형 ICBM을 공식화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기념해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 사진까지 찍은 점 등으로 미루어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의 지난 24일 ICBM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국 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커다란 변화를 불고 올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발사하며 사실상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4일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ICBM 한 발을 동해로 쐈습니다. ICBM의 비행거리는 1080km, 고도는 620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ICBM을 고각 발사했는데 정상적으로 발사할 경우 15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론적으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과 뉴욕을 포함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이튿날인 25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발사를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시험 발사 현장을 찾으시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이로써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움, 즉 유해 선언이 4년 만에 파기됐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Now decided now's the time to make the return to testing. And of course, we were leading up.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ICBM 발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공들여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미는 이미 사전에 지원을 포착을 했고 즉각적으로 대응을 한 거다. 그리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이례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새로운 프로세스의 재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ICBM 발사로 미북 관계도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미북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 ICBM 발사 모라토리엄과 미국의 전략훈련 중단으로 그럭저럭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함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전략훈련 중단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음 달 12일 시작되는 미한연합군사훈련부터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전개되거나 대규모 기동훈련이 실시될 수 있다고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아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고요. 예관대로 대규모 실기동훈련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리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시키는 B-50이나 B-1B 같은 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4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극도로 분열된 상황에서 안보리가 추가 대북제재 등 공동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말했습니다.
A lot of talk but no action. I mean the bottom line is that the North Koreans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1월 10일과 20일, 지난달 4일과 8일 그리고 이달 7일에 회의를 열었지만 아무런 공동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4년 만에 ICBM 발사라는 커다란 도발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일본만큼 큰 반응이나 긴장감 또는 정책 전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교적 조용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이 ICBM을 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 본토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ICBM의 한 부분을 시험한 것이지 핵탄두가 장착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ose are two separate things. This is a missile without a warhead on it.
워싱턴을 관찰해온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 이유로 미국 내 정치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를 비롯한 미 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ICBM을 쐈다고 해도 그럴려니 한다는 겁니다. 또 백악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부터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그리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과 공화당은 북한 문제와 서로 다른 이슈를 둘러싸고 여러 갈래로 분열돼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공화당에서는 네오콘인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neoconservatives like John Bolton and others are going to demand more pressure be put on North Korea. You know, they'll probably even go as far as to demand regime change, even though.
미국의 북한 문제 레드라인 금지선은 ICBM이 아니라 핵실험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로 미국과 두 개의 전선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은 러시아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돕지 말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3월 24일 ICBM을 발사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북 제재 강화를 수용하라며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게 북한의 핵과 ICBM은 양날의 칼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ICBM을 활용해 미국을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ICBM을 완성할 경우 이는 한반도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또는 미사일 방어망 배치, 미한일 남방 삼각관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두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다소의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을 두둔하며 회의를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국, 북한,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삼각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가역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북 대화를 재개하려 할 공산이 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중국이 제재 완화를 바탕으로 모종의 협상을 중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China is will try, you know, to mediate some kind of a deal that will resume the nuclear talks, end or suspend testing, and will give North Korea some kind of sanctions relief.
문제는 4월에 한반도 위기가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시설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110주년 생일인 태양절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4월 중순부터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반도에는 점차 강대강 구도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정세가 언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모레 모든 지역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 9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도, 낮 15도, 양덕 아침 영하 4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1도, 낮 11도, 구성 아침 영하 2도, 낮 1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14도, 강계 아침 영하 3도, 낮 14도, 희천 아침 영하 2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태주 아침 최저 기온 1도, 낮 12도, 개성 아침 0도, 낮 15도, 사리원 아침 0도, 낮 15도, 신계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4도, 낮 16도, 장전 아침 4도, 낮 15도, 평강 아침 영하 3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0도, 낮 17도, 장진 아침 영하 6도, 낮 11도, 청진 아침 0도, 낮 13도, 김책 아침 1도, 낮 1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5도, 낮 16도, 김영권 아침 영하 6도, 낮 13도, 삼지연 아침 영하 8도, 낮 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도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몰도바가 30년 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금처럼 긴박하고 중요한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최근 몰도바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크렘린의 부당한 침공은 몰도바를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에게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피난민 24만 명 이상이 몰도바로 넘어왔으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몰도바가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받아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에게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피난민들을 맞은 몰도바를 돕기 위해 27억 5천만 달러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제사회가 몰도바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몰도바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지지합니다. 또 미국은 몰도바의 민주화 그리고 번영하는 경제 그리고 유럽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몰도바와 폭넓은 분야의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십만 회의 코로나 백신과 함께 수백만 달러의 관련 지원이 포함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몰도바의 주권을 위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몰도바의 에너지 분야 다변화를 위해 1,8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 특별한 지위가 부여돼 몰도바 주권과 영토 보존이 지켜지길 희망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와 책임 있는 정부를 가진 국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해결책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미국이 부정부패와 싸우고 민주적 개혁을 하고 독립 언론을 장려하는 몰도바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몰도바는 공동의 이익과 같은 가치 위에 서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과 몰도바는 지난 30년간 우정을 나눴다며 우리는 앞으로 30년도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저희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우의 외곽 도시인 이르핀 당국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부대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이 지역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마르프 씨 이르핀 시장은 28일 텔레그램을 통해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르프 씨 시장은 영상에서 이르핀은 자유를 되찾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는 이에 용감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28일 보도에서 미국과 영국 관리들이 러시아군이 현재 크리우 등 주요 도시들에 대해선 외곽을 포위한 뒤에 포격을 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부대와의 전투는 동부에서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러시아군이 지난 25일 발표에서 러시아군의 작전 첫 단계는 대부분 달성됐으며 러시아 부대들이 최고 목표인 돈바스 지역의 해방에 집중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이와 관련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습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목표를 좁혀 전술을 변경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렐로 부단호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은 27일 러시아가 동부지역에 대한 공습 강화로 전략을 바꾸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마치 한국과 북한처럼 둘로 나누려는 푸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7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었듯이 우리는 러시아나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 수도 바르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직후 나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7일 독일은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독일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 체계를 도입할 수도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구체적으로 독일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숄츠 총리는 다만 이웃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최근 숄츠 총리가 에버하르트 졸은 독일 국방참모총장과의 만남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7개국 에너지 장관들이 천연가스를 루브라로 결제하라는 러시아의 요구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에너지 장관은 28일 G7 에너지 장관 화상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모든 G7 에너지 장관들이 가스 수입 자금을 루브라로 결제하도록 한 러시아의 요구는 일방적이고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들은 완료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기업들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루블화로 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된 대로 천연가스 결제는 유로나 달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베크 장관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시도가 명백하지만 우리는 갈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앞으로 러시아의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팔 때 러시아 통화인 루브라를 통해서만 결제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진 경제 제재로 루브라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루브라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외교장관 등이 28일 이스라엘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집트 외교장관도 함께했습니다. UAE와 바레인, 모로코는 지난 2020년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계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한 중동 국가들로 그리고 이집트는 지난 1979년 중동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달 회담에 참석한 장관들은 에너지와 환경, 안보 문제 등에 대해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주선한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 모임이 연례 회담이 될 것이라면서 회담에 참석한 나라들은 기술과 종교적 관용, 안보와 정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3월 29일 VOA 새벽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